요한 세베대. 요한은 사도가 됐을 때 24살이었고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어렸다. 아직 결혼 전이었고 벳세다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어부였고 형 야고보와 함께 안드레 및 베드로와 동업했다. 요한은 사도가 되기 전이나 후에도 주님의 가족과 관계되는 일에서 예수의 개인적 대리인 역할을 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줄곧 이 책임을 맡았다.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서 제일 어리고 예수의 가족 문제에서 그와 무척 긴밀하게 연관돼 있었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그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너희가 보기에도 예수처럼 도량 넓은 인물이 사도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애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요한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알아왔음은 물론 그가 예수의 개인 측근 보조원 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화시켰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가 된 후 곧 예수의 개인 보조원으로 임명됐다. 열두 사도가 선택된 직후 그리고 안드레를 그 집단의 지휘관으로 임명할 때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이제 너의 동역자 중에서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남아 나를 보살피고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두세 사람을 내가 선택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특별한 임무에 자기 다음으로 뽑힌 세 사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토록 복된 봉사에 자신이 자원하고 싶었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위탁 임무를 맡겼으므로 예수 곁에서 시중들도록 곧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임명했다. 요한 세베대는 매력적인 성품을 많이 지녔으나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한 가지는 그의 과도하지만 되게 잘 숨겨진 자만심이었다. 예수와 오랫동안 교제한 기간이 그의 성품에 커다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자만심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노후에 다소 유치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이 자긍심이 다시 고개 들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지금 그의 이름으로 알려진 복음서를 쓰도록 나단에게 지시할 때 나이 많은 이 사도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로 계속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이 이 세상의 어떤 필사자보다 더 가까운 예수의 단짝, 즉 그토록 많은 문제의 경우에 예수께서 태극하신 개인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간주할 때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로 여긴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자신이야말로 예수께서 그토록 빈번히 일을 맡겼던 제자임을 가장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성품에서 가장 강한 특징은 그의 신빙성이었는데 그는 신속했고 용감했으며 신실했고 헌신적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특유한 이자만심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고 사도회에서도 가장 어렸다. 아마 좀 버릇없었는지 모르며 아마 좀 지나치게 비위가 좋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에 요한은 예수의 사도들 반열에 참가했던 24살 당시에 자기를 찬미하고 멋대로 행동하던 젊은이와는 무척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다. 요한이 가장 좋아했던 예수의 특질은 주님의 사랑과 애타심이었는데 이런 특징이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생애는 사랑의 감정과 형제로서의 헌신으로 지배됐다. 그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랑에 관해 기록했다. 이후에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됐으며 에베소에서 이연로한 감독이 더 이상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게 되어 의자에 앉은 채 교회로 옮겨져야 했을 때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신도들에게 몇 마디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해 동안 그는 오직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다. 요한은 감정이 격한 경우 외에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생각을 많이 했으나 말은 거의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기질이 많이 양순해졌고 더 잘 통제됐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이런 성격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 과묵함을 충분히 극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놀랄만한 창조적 상상력을 타고났었다. 요한에게는 이런 조용하고 내성적인 유형의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다른 면이 있었다. 다소 완고했고 지나칠 정도로 참을성이 없었다. 이 면에서 그와 야고보는 무척 비슷했다. 곧 그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서 물에 한 사마리아인의 머리에 떨어뜨리기 원했다. 요한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자 즉시 그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긍심과 우월감 의식을 지닌 사람이 열두 사도 가운데 요한뿐만은 아니었다. 요한의 생애는 예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어머니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세워놨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집 없이 다니는 광경으로 인해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요한은 예수의 가족이 그를 이해하지 못한 연유로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를 가슴속 깊이 동정했다. 예수께서 자신의 조그마한 소망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늘 양보하는 것과 은연중에 신용을 드러내는 일상생활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줬으며 그래서 이것은 훗날에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성품에 뚜렷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거의 없는 냉철하고 대담한 용기를 지녔다. 예수께서 체포되던 날 밤에도 즉시 예수를 따라갔고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감히 주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도였다.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의 곁을 지켰고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그의 신임을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았고 주님이 필사자로서 실존하던 마지막 순간에도 주어질지도 모를 추가 지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곁에 있었다. 요한이 굉장히 믿을 만했다는 그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열두 사도가 식사할 때 요한은 대개 예수의 오른편에 앉았다. 열두 사도 중에서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고 온전하게 부활을 믿었고 부활한 예수께서 해변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본 사람도 그였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이 전개될 때 베드로와 아주 가깝게 관련돼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는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요한은 야고보가 순교한 후 몇 년 뒤에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했다. 여생의 마지막 20년 동안 사랑스런 손녀의 보살핌을 받았다. 요한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다른 황제가 로마에서 정권을 잡기 전까지 4년 동안 반모섬에 유배됐다. 요한이 약삭 바르고 영리하지 못했더라면 더 거침없이 말하는 형 야고보처럼 그 역시 분명히 처형됐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더불어 정부의 고관들 앞에 불려나갔을 때 현명하게 요한은 법을 배웠다. 그들은 부드러운 대답이 알을 물리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교회가 하늘나라라기보다 오히려 인류의 사회적 봉사에 헌신하는 영적 형제관계라고 설명하는 것도 배웠다. 그들은 지배하는 힘 곧 왕국과 왕보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을 가르쳤다. 요한은 반모섬에 잠시 유배됐을 때 계시록을 썼는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많이 단축되고 왜곡되어 있다. 이 계시록은 어떤 엄청난 계시 중에서 남아있는 여러 조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후에 많은 부분이 누락됐고 어떤 부분들은 삭제되기도 했다. 그것은 단지 부분적이고 다른 것이 섞인 형태로 보존됐다. 요한은 여행을 많이 했고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시아 교회들의 감독이 된 후에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 99살 때 에베소에서 동역자 나단에게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글을 쓰도록 지시했다. 열두 사도 전체 중에서 결국에는 요한 세베대가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됐다. 그는 에베소에서 103년에 자연사했는데 그때 나이는 101세였다.